그 어린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 중에 그 쫓고 쫓기는 놀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어려서 많이 해봤겠지만 어디인가 숨어 있고 혹은 또 어딘가를 막 다니면서 그러면서 누군가는 쫓고 또 누군가는 쫓기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이런 놀이를 하다 보면 아주 긴장감이 고조되고 또 조마조마하고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저걸 잡아야지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하는 놀이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서의 그런 어떤 놀이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뭔가에 쫓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예를 들면 마감 기한에 쫓긴다든지 아니면은 또 경제적인 위협에 쫓긴다든지 이게 뭔가 쫓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하던 그 쫓고 쫓기는 놀이에서는 재미도 있고 또 하고 싶고 그렇지만 인생에서 이렇게 쫓기다 보면 이젠 쫓기고 싶지 않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달 한 달 매달 쫓기다 보니까 지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안 쫓겼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시를 피해서 낙향, 시골로 가고 그럼 안 쫓기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계속 고지서가 쫓아오지요. 혹은 또 여러 가지 의무가 쫓아오지요. 그러니까 난 이런 쫓기는 삶 싫어. 그래서 뭔가 시골로 가고 싶어. 거기서 유유자적한 아무도 안 쫓아오는 어떤 곳에도 쫓기지 않는 경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TV 프로그램이 또 유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곳에서 밥을 해먹는다든지 또 거기서 살아간다든지 그런 살아간 사람을 본다든지 또는 쫓기고 있지만 쫓기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보는 그건 안 쫓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마음을 쓴다든지 TV에 마음을 쓴다든지 그러면서 안정을 갖는다든지 쉰다든지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쫓긴다, 쫓기고 있어, 또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쫓기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쫓기기 위해서 살아갔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진짜 낙향을 해라, 뭐 선교를 가라, 혹은 또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그만둬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살펴보면 쫓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하면서 바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좌우에 벽이 됐다. 물이 제가 저번에 이대에 그 건물을 가봤는데 그 이대의 그 건물 이름이 뭐지? 이대의 건물 이름이 뭐라고? ECC라는 건물을 가봤어. 근데 그게 홍해 갈라진 거를 형상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깊이 통로가 있고 양쪽에 쫙 벽이 있으면서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쪽 건물, 이쪽 건물. 근데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쑥 들어가 보면서 그러면서 이 양쪽의 벽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되게 웅장하더라고요. 좀 감각이 새롭더라고요. 그런 데는 있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 길이 났다. 길이 났는데 물이 벽이 됐다. 그 물이 벽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 하면 바람이 그걸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물을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은 굉장히 아주 시끄럽기도 하고 소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긴장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이 차츰차츰 나가고 있는데 그런 장면도 무척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뒤에 애굽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만 물이 벽이 된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뒤를 애굽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와 마병도 같이 따라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벽이 된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 긴장감과 함께 뒤에서 애굽 사람이 쫓아오는 그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추격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쫓기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인생이 진짜 이런 것뿐일까?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는 경제적인 어떤 위협에 쫓기고 있어요. 또 인생의 많은 경쟁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쫓아오는 많은 그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뭘 좀 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연락 오고 전화 오고 그런 거 다 끊고 그냥 편안하게 유유자적하게 구원을 향해 나아가면 안 됩니까? 그런 삶은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다 보면 이 장면이, 그 장면 하나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세례의 의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 사이를 통과하는 그 과정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고린도 전서의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간절히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게 바로 홍해를 지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게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 사이를 통과하는 그 과정이 바로 그들의 세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물에 찍은 것도 아닌데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요. 그게 어떻게 바다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면 세례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표지라는 것이죠. 너희가 물 사이를 지나가고 있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표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과 구름에서 세례를 받은 것 그건 뭐겠습니까? 구름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구름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그들이 홍해를 지나가기 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바로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 그들의 구원의 표징인 것이죠.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구나. 구름이 인도하고 있으니 구름을 보고 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은 거. 그 다음에 바다를 통과하고 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은 거. 그래서 그 세례 속에서 구원의 표지.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걸 자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없는 게 아니죠. 그게 다 있는데 그 속에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믿음의 완성, 믿음의 과정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홍해를 벽이 된 물을 사이를 건너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그거는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애굽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애굽의 민족은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애굽 민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 그들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에서 종종 보는 그 오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막 엎어지고 막 굴르고 근데 뒤에 막 애굽이 쫓아오고 손에 닿을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둘 사이에는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했던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다음에 적절한 여유를 두고 애굽은 들어오는데 애굽은 애굽대로의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애굽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따라 들어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열린 홍해를 그들 건너가라고 열려있는 그 홍해를 도대체 애굽의 군대와 바로의 말들과 마병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사이를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 사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체가 애굽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모습인 거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그걸로 들어갔겠습니까? 괜찮겠지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겠지. 저건 자연현상이야. 이스라엘도 지나가고 우리도 지나갈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어리석게 생각해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증거죠. 그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으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죠. 그건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허락된 길이지 애굽 민족은 상관이 없어요. 애굽 민족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과정이지 애굽 민족이 같이 들어와서 그것을 망가뜨리게 할 그런 과정이겠습니까? 근데 애굽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거기를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 사이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면서 야 우리가 여기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걸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뒤에서 또 애굽이 쫓아오니까 하여튼 용기를 내자 하면서 가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애굽은 이건 걱정하지 않고 그걸 두려워했으면 아예 들어오진 않았겠지만 그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보자 하는 그 헛된 망상을 가지고 거기를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잡을 수 있으라는 생각, 그걸 망가뜨릴 수 있으라는 생각, 복수하리라는 그런 생각.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망상과 헛된 환상과 잘못된 불신의 결과를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잘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건 주님의 길이야 여기를 가지 않을 수 없어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해 그들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 건 그들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모르겠지, 괜찮겠지, 우리도 갈 수 있겠지. 천만에 여지없이 바다가 싹 덮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바다가 합치면서 그들은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러니 우스운 예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넌 이유는 얕아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니까 반론이 그럼 애굽 사람들은요? 그 애굽 사람들은 그 얕은 물에 빠져 죽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물을 건넜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 깊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그 설명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잘 생각하다 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는 쫓기는 삶인가? 우리는 그저 늘 이렇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도우실 줄을 믿고 건넌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지서에 혹은 경제적인 필요에 여기에 놓여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걸 이루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 속에 함께 있으면서 그걸 하는 거죠. 선교지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세금 안 냅니까? 그분들은 생활료가 필요 없습니까? 그분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막 돈이 착착착 들어오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분들도 다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것을 안고 그것을 견디며 감당하며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따라오는 애굽은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만 잡아보려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들의 분노와 그리고 바로의 그 복수심에 불타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혹은 또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었으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은 그들의 심판의 결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그런 많은 이 세상의 이런 시도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리고 또 자기의 부를 더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들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곳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곳이 낙원이 아니라 이곳은 언제든지 경쟁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강식에 의해서 쓰러지고 잡고 그리고 그것을 잡고 자기들이 또 배부르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세속 삶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망각한 그러한 자기의 육체대로의 삶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에 합류돼서 거기에 의존해서 쫓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줄 것을 줘라. 가이사에게 속한 것을 가이사에게 줘라. 하지만 가이사에게 주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에 매몰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가이사에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래서 낼 세금을 내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들은 세금을 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쫓아나가는 믿고 따라 나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았고 감정대로 살았고 그리고 또 세속적인 그런 모습대로 살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의 면면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선하고 착하고 선량했는데 지금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희생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수없는 학살과 수없는 괴롭힘과 수없는 자기들이 누리는 그 이 환락과 기쁨들을 누렸던 자들이고 이번에도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열려있다고 생각되는 그 물속.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쫓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쫓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아,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필요와 또 세상의 어떤 요구사항에 밀리기만 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뭐 신문 기사가 혹은 주변에 뭐 SNS의 이야기가 혹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간다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사냐? 아,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쫓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쫓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겐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려고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에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몇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고민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다 보면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명료해집니다.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은 쫓기면서 나아가는 게 더 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각을 해야죠. 정신을 차려야죠. 뭔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은 저렇게 산다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쫓기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그들이 만약에 안 쫓겼으면 그들이 혹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까? 안 쫓겼다면? 그들에게 아무런 뒤에서 쫓아오는 게 없었다면 바다 한가운데서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걸어가고 가다가 뭐 장난도 하고 또 물이 벽이 된 걸 보면서 구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허송 세월 보내지 않았을까? 차라리 애굽이 쫓아오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정신도 바짝 차려지고 아주 그냥 몸에서 그 쫓기는 것에 대한 아드레날린이 확 솟아오르면서 그래서 그 경쟁의식과 그리고 그 각성됨으로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본질이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본질로는 그 다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펼쳐진 게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에는 진짜 쫓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쫓아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밖에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때는. 지금은 쫓기는 것 같아서 뭘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없고 뭐 도전이 없고 경쟁이 없고 그 다음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이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쫓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도 쫓기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전혀 새로운 분야입니다. 24절부터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주님은 우리가 혹 생각하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게으르니까 그들을 아주 각성시키고 자극 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밀어넣는가 혹은 허락하는가 이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얄팍한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애굽의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아 그들이 뭐 실수했고 우리의 판단이 차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요. 왜냐하면 그들이 물로만 수장된 게 아니거든요.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는 물의 자연현상만이야.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미련하고 또 어리석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아주 조목조목하게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거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구나.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에 의해서 심판받는구나. 그 여호와를 그들이 무시하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쫓아오는 사람들을 의식하다가는 본질을 잃어버리는데 본질은 뭐냐면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쫓아오는 누군가가 아니라 경쟁 상대 혹은 또 뭐 세상의 흐름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거기에 자극을 받고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커다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맡겨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경제가 뭐 발전할지 혹은 또 떨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동 상황이 심각해질지 아니면 안정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제 상황이 좋아질지 떨어질지 혹은 그 중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지 경제 사정이 좋아져도 우리 자신이 뭔가 어려움이 생길지 병이 생길지 사고가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목표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뭔가 자극을 받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다를 갈르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의 길을 우리가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거기서 탄력을 받아서 광야 생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또 가난으로 인도될 때에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의 의심이 현실에서의 심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우리들은 목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도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서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흔들림과 요동과 그리고 안전하지 않음을 보면서 세상은 참 어제까지만 해도 막 잘 될 것 같다가 하루아침에 또 어려워지는 게 참 이게 세상이구나. 그게 심판이구나. 그래서 알 수 없게 하시는구나. 어느 유명한 사람도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뭐 스포트라이트와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최대한 받다가 또 한 번에 또 무너져서 또 쓰러지는 걸 보면 참 사람 팔자 참 인생 무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들이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되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꼭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거. 왜냐하면 그건 또 쫓아가는 삶이거든요. 꼭 쫓아가야만 합니까? 좀 쉬운 길은 없습니까? 왜 꼭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까?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 다음에 또 광야를 건너가야 돼. 광야를 건너간 다음에 또 가나안은 민족을 이겨내야 돼.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산을 건너고 때로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꼭 따라가야만 합니까? 그게 또 힘들게 느껴져서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좀 쉽게 쉽게 해주시지. 인생의 난이도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도 지금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간은 홍해로 들어가는데 그때 믿음이 최대가 됩니다.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갈 때 물이 벽이 되는 그 장면을 경험할 때 그래서 그 속에 물고기도 보이고 그 속에 뭐 바다 이 지형도 보이고 그게 보인다는 그 아찔함을 경험할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게 이스라엘에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그게 믿음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모든 친지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했던 것이고 이삭도 때로는 믿음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생명을 맡겨야만 했고 그리고 야곱도 밧단아람을 떠나 삼촌의 집에서 21년간 종살이를 해야만 했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붙드는 시간이었지 그가 망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들로 하여금 또 주님을 쫓아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뭐 어려운 직장일 혹은 어려운 학교일 혹은 어려운 가정일 그걸 허락하시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는 다 도망가고 싶다 혹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하자니 그게 열려있긴 하지만 언제 덮일지 몰라서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들어가는 게 믿음인 것이죠. 쫓아가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시험, 유혹,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겠어? 편하게 살면 안 될까?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때 그 속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얘기가 다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한 시간 한 시간을 버티다 보면 넉넉해져요. 감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해서 그 끝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것은 결국은 총리로의 인도함을 위한 하나님의 최적의 경로였어요. 그러니 그 모든 약속을 잘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괴로움에 쫓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딱 돌아서서 주님을 쫓아가야지. 그러면 늘어나는 또 결실을 보게 됩니다. 또 발전하는 또 삶을 보게 됩니다. 또 만들어내는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버티면서 이루어지는 가족이 있고 내가 견디니까 이루어지는 직장에 어떤 업무가 있고 또 내가 이것을 해내면서 얻게 되는 학업의 결실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우리가 누리면서 또 10월 한 달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뒤로 우리를 쫓아오는 많은 것들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일들에 담대히 나아가는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